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절 읽고요. 여러분 한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 우리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더 살펴보겠고요. 그 옛언약과 율법이 이제 새언약 시대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보면 가장 중심의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의 옛 언약을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기 위해 오셨대요. 율법과 옛언약을 완전케 하시고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옛언약과 율법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떤 시대가 왔느냐? 옛언약과 율법, Old Covenant 그리고 Law. 이것이 완전케 되고 다 이루어지는 때가 마침내 왔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지난주에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이세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옛언약과 율법과 새언약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세 가지 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이 부분적으로 증거하던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이제 완전히 드러났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구원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도, 구약은 부분적으로 증거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풀어보겠지만 죄에 대해서도 그래요. 살인죄가 가리키던 바가 구약에 증거하던 부분적인 증거, 이제 신약으로 오면, 새언약으로 오면 완전하게 살인죄가 뭔지를 드러내서 알려주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죠? 구약에서 그림자와 예표로 가르쳤던 예수님과 예수님 나라의 참현실이 완전히 임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 새언약에서는 천국이 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예표와 그림자와 실체와 성취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때가 왔다는 것이 두 번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뭐죠?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룰 수 없었거든요. 어느 죄인도 그것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기까지 완전히 순종하셔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때가 왔다는 것. 이세 가지예요. 이세 가지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옛언약과 새언약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세 가지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시작할 때마다 계속 물어볼 거예요. 아마 누구를 지목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그만큼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써 예언약의 시대가 지나가고 사언약의 시대가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도 예언약과 새언약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이해 속에서 올바로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예언약을 잘못 가르칠 수 있고요. 율법도 잘못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원리를 꼭 기억하고 전체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오늘도 보겠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그 율법의 본질을 완전히 드러내시고요.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 자리에서 죽기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소리일까요? 절대 그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어주셨으니까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지만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거기서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이 끝이 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은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이루셨죠?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죽기까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지만 더 나아가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성령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의 현실 속에서 성령님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율법을 새기시고 이제 그 율법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이 역사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것으로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완전케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는 삶으로 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율법을 완전히 이룬 자들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는 않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천국에 속한 우리 삶의 원리로 다시 주어지고 지키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천국 구원의 현실로 다시 풀어서 또 십자가 사랑의 원리예요. 그렇게 우리가 율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모든 율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모든 율법은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죠.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을 구원 역사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알려주셨지만 어디에서 그 사랑이 완전히 드러났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났고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계명, 모든 계명이 가르치던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났고요. 그 계명을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을 이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새겨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원리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성령님이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신 자들이 구약에도 있었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율법을 새기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었지만 전체 이스라엘이라는 예언약의 공동체에는 돌판으로 주셨어요. 십계명의 돌판으로. 그 돌판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돌판이 깨지잖아요. 돌판의 계명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의 율법을 새겨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원리가 이거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그것이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로 나타나게 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돌판에 쓰여진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시 깨닫고 누리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거기에서 그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시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기쁘게 증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뭐 그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그것이 하나님이 절대 받으실 수 없는 죄였다는 거죠. 성령님이 그 마음의 율법을 심으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증거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그 짧은 한 구절이 새언약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원리를 너무나 잘 보여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4장 19절만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이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는 새언약 백성들의 원리입니다. 이 새언약의 원리를 따라 예수님이 옛언약의 율법을 이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10계명의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옛사람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옛언약에서는 이 계명을 어떻게 이해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새롭게 풀어주세요. 어떻게 새언약의 백성들에게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적용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옛언약에 부분적으로 증거되었던 것이 이제 새언약에서 어떻게 완전히 드러났는지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보면 옛사람이라 그러죠. 옛사람. 이건 옛날 사람이 아니고요. 옛언약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옛언약에 속했던 백성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 계명의 본질에는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새언약에서도. 그런데 뭐가 다르냐. 구약의 그 옛언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서 심판받지 않고 살아가는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나요? 실제로 살인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남을 해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 것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심판받지 않고 이스라엘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언약이 드러내는 살인죄의 그 정도, 그리고 옛언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움의 수준, 옛언약의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의로움의 수준은 그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 본질, 그 죄의 참 실상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옥 심판에서 건져지고 천국에 속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의로움의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 그 정도로는 지옥 심판에서 건져질 수 없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마음으로 미움만 가져도,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이라고 하세요. 우리 오늘 하루 어느 정도로 살인하고 살았나요? 요새 운전이 심해가지고요. 운전하면서 예, 저는 욕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이 작든지 크든지 미움이든지 진짜 죽이든지 그 뿌리 깊은 죄성은 살인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마음으로는 미워하고 화를 내고 욕하면서 나는 실제로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 세상 죄인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했을 때, 지옥에 갈 만한 죄라고 했을 때,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 남을 해하기를 했어.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죄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미움과 품고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 이 작은 죄, 그 작은 죄 하나로 살인죄에서는 갖고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은 다 지옥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그 의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이 계명을 지켰다고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계명의 요구를 절대 이룰 수 없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왜 오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자리에서 죽기까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을 심판까지 대신 받으시고 이 계명을 완전히 순종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자들은 절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살인죄의 계명을 자기는 지켰다고 하는 자들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는 진짜 사람을 죽여야 이 계명을 어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구약을 보면은요, 예언약을 보면 그런데 의도적인 살인만 아니고요 사고나 실수로 죽인 것도 살인죄로 여기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게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고나 실수로 죽인 자들을 위해서는 마련해 주신 게 있었죠. 뭘 마련해 주셨죠? 구약에 보면 예.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곱 곳에 성읍을 정해놓고 그곳으로 피하며 도망쳐가면 살게 해주셨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면 다시 피 흘림으로 갚아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죽임을 당한 자의 친지들이 보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게 친족 구속자라 그러죠. 남의 그 친족의 빚을 갚아주기도 했지만 친족이 살인을 당했을 때는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친족들의 보복을 피해서 실수로 살인한 자들은 도피성에 가서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피성에 간 자들은 그러면 평생 동안 그 도피성에만 있어야 했나요?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완전히 살인죄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예, 맞아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제사장의 죽음이 속전이 돼서 랜섬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치 그 살인죄를 진 자의 그 죄의 값을 치러준 것처럼 돼서 그 죽음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래서 모든 죄사함을 다 받고 그 도피성에서 나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가르치는 바가 있죠. 오직 예수님의 그 장차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의 피로서만 살인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그 복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구약에서도 모든 죽이는 행위가 다 살인죄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진멸전쟁,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전쟁이었잖아요. 그 진멸전쟁은 오히려 죽이지 않는 것이 죄였습니다. 사울 왕한테 하나님이 아간 누구죠? 그 저기 뭐야? 아모리 족속의 그 왕과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아간 숨겨뒀어요. 하나님 앞에 큰 죄였습니다. 오히려 죽이지 않는 것이 죄였다는 거죠. 이 밖에도 집에 도적이나 강도가 들어서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 죄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당방위라든지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 성경이 허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형제도는 어떤가요? 사형제도를 성경이 허용할까요? 허용한다고 봐야죠. 예, 이스라엘의 사회법에도 악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 또 나무에 달려 죽이는 것 같은 규례를 주셨죠. 일반 은혜 속에서도 이 공평과 정의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합법적인 사형은 허락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 건 이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 본질을 예수님이 사언약에서 풀어주실 때 분명히 오늘 본문에는 마음으로 미워하고 욕하는 것을 살인죄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모든 죄악들을 다 살인죄로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를 가면은요, 이 살인죄의 원리에서 그 본질에서 실상에서 나오는 모든 죄악들을 다 살인죄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그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형제에게 분을 품고 살아가는 것, 화목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남을 험담하는 것, 형제들의 죄를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것,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상처 주는 말과 행동,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 아니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살인죄라고 하세요. 너무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살인죄의 죄성에서 나오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살인죄의 죄성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든지 어떤 모습으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옥에 갈만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 본성으로 들어가 보면 다 살인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지만 그것은 그 내가 살인죄를 짓는 형제나 이웃만을 향해서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죽이는 죄라고 하셨어요.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을 죽이지 않고 형제를 죽이는 죄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죽였기 때문에 형제를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특별히 이제 입술로 짓는 살인죄도 심각하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 죄를 다룰 때에 그 입술로 짓는 죄, 혀로 짓는 죄를 굉장히 많이 다루셨죠.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 혀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살인병기라는 거예요. 이 혀가. 우리가 말로써 얼마나 많이 서로 죽이며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말로써 얼마나 많이 상처주고 얼마나 많이 깨고 얼마나 많은 위선을 증거하며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계명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형제자매들을 살인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라는 계명까지 간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생각나세요? 죄의 정의. 죄의 정의가 뭐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 그런데 어기는 것만 죄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지켜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도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라는 건 뭐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는 것만 의일까요? 그걸로는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까지가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이 계명을, 십계명을 보면 무엇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되어 있지만 살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죄악을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계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살인죄의 뿌리 깊은 죄성에서 죽고 형제 사랑의 새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제 완전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루시지 않았고 이뤄가시지 않고 완전케 하지 않을 것을 명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은혜를 따라 우리가 욕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 덕을 세우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 형제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허물을 내 짐으로 지고 살아가는 것. 죄를 지나치지 않고 돌이키게 하는 것까지 가는 것. 주는 대로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까지 가는 것. 반목하는 기보다 화목을 구하고 무관심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돌아보고 섬기고 형제를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형제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들의 생명을 사랑하되 특별히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살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 5장의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이어가시다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계명을 주셔서 그것이 내가 주는 계명이라고 하세요. 누구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거기까지였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사랑이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라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사랑에서 나오는 형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좀 더 나은 삶, 좀 더 도덕적인 삶, 좀 더 훌륭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다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의 열심이 부족해서, 자기들의 수양이 부족해서, 자기들의 결심이 부족해서 그리로 가죠.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새 언약의 백성들은 우리가 받은 십자가 사랑을 떠난 거예요. 그게 원인이라는 거죠. 내가 받은 십자가 사랑을 또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떠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성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곧 잊어버리고 우리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죄성들이 드러날 때 내 안에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욕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마음들이 생겨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삶이 드러날 때마다 어디로 다시 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서만 해결이 돼요. 궁극적인 해결은. 그 십자가에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맛보고 누리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다시 기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원하여 힘에 넘치도록 우리 자신을 사랑으로 내어주고 은혜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십자가 사랑을 맛보는 데서 이런 삶이 나오지 않았나요? 따라서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며 주님과 마음의 교제를 나누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에서만 아니라 교회에서 주일에 설교 한번 듣고 가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중심이지만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통해 개인적으로도 말씀의 묵상을 통해 기도로서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맛보아 알아서 내 안에 은혜가 부릴 듯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내 결심으로 돼요? 또 무너진다고.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거짓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에 치리 사역이 없는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살인죄예요. 죄를 지나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잘못 전하면 멸망으로 가게 하는 거거든요. 직분의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이 주신 형제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형제들이 멸망으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표를 올바로 신실하게 증거해야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교회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지 않냐고 성례가 지켜지지 않고 치리가 없다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온전히 지키는 게 예수님의 사랑을 올바로 증거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새 언약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올바로 우리가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계명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또한 우리 관계 속에서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들, 뭐 그냥 그 우리가 적용으로 살인죄에서 조금 더 나아가다 보면 당연히 남을 죽인 것은 큰 죄죠. 그런데 자살은 어떠한가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살도 살인이죠. 그러나 자살했다고 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일까요? 성경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나오죠. 성령회방죄. 자살이 그런 죄예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남을 죽인 죄보다 클까요? 수도 없이 남을 죽이며 사는 자가, 예수님 옆에 죽은 강도가 오죽 수많은 강도 짓을 하고 죽였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형벌을 받았을까요? 가장 극악한 자에게 주는 형벌이에요. 그런데 그 극악한 자도 용서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어요. 예수님이 너가 오늘 나와 천국에 있을 것이다. 자살이 큰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큰 죄이지만 다른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가롯 유다가 자살했기 때문에 용서 못 받은 게 아니죠. 가롯 유다는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믿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어떤 모습으로 죽든 살아있는 동안 그분이 했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병이 있을 수 있죠. 정말 그것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자기 몸을 잘 보살피지 않는 것도 그보다 더 못하지 않은 살인죄라는 거죠. 중독, 마약 중독, 술의 중독, 과한 식탐, 자기 몸을 망치는 삶. 하나님이 주신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더 자신을 죽이는 큰 죄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몸은 좀 신호가 오니까 열심히 또 지키려는 모습이 있어요. 좋은 거 먹고 운동도 하려고 하고. 영혼을 돌보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을 멀리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 일에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다 살인죄의 연장에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인정차별 또는 낙태, 지금 어벌션이 굉장히 큰 이슈죠. 정치적으로도 해마다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아기들이 죽는지 몰라요. 그 수에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살인죄입니다. 어떤 때는 동물들의 생명이 더 귀한 것 같아요, 요새는. 오늘도 어떤 뉴스를 봤는데 갓난아기는 먹이지 않고 돌아보지 않았는데 끼면 끼니마다 키우던 강아지는 먹이를 주고 돌아봤다.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애가 죽었어요. 동물을 죽이는 것은 성경이 살인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생태계를 파괴하고 악한 이익을 위해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동물들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거죠. 사경을 헤매는 분에게 자연사를 할 수 있게 생명을 연장하는 첨단 현대의학을 사용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사인하죠. 뭐 심장 이거 다시 하는 거 안 하고 나는 자연히 죽게 해달라. 뭐 꽂지 말고. 이거를 살인죄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그때가 오지도 않았는데 안락사를 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OPC 매거진 있죠? 뉴 호라이즌에도 그런 걸 다뤘어요. 이 안락사 문제. 그 아리클도 언제 한번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살인죄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시간이 되면 좀 자세히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2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형제에게 미련하다 했던 그 한마디, 그분 앞에서 했던 내 마음으로 했던 그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다 지옥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고요. 물론 우리는 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우리가 그 심각성을 모르고 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직하면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보내셨을까요? 우리는 수도 없이 살인죄를 지은 자들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말하면. 얼마나 수도 없이 본성을 따라 죽이고 살았으면 성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피가 흘려져야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죄의 실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치욕이라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치욕불에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어떤 자들로 새롭게 거듭났고 어떤 나라에 이제 속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천국은 그 어느 누구도 마음의 요만큼이라도 형제자매를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며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것이 천국에서 살아갈 우리 삶의 모습인데 그 삶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셨대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뭘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 닮아가는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옛사람에서 죽고 새사람에서 살아가는 싸움.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천국을 증거하는 곳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자매, 교회에 주신 교인들 서로 서로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 우리와 한몸 되시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하는 것과 같다고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을 핍박하면, 형제를 핍박하면 예수님이 나를 핍박했다 그러고, 형제를 미워하면 예수님이 나를 미워했다고 하시냐.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면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고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로 여기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욕하고 미워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향해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사랑하는 것, 끝까지 지켜주는 것. 천국은 형제 사랑을 하는 것. 부족한 형제일수록 더 감싸주고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 주님이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의 율법을 지키는 성도의 삶입니다. 또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잘 이해해야 되죠. 분노 자체가 다 죄일까요? 이거 옛날에 한번 우리 말씀 나눈 적 있죠. 분노가 다 죄는 아니에요. 예수님도 분노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성전이 막 장사하는 자들의 소굴이 되니까 그냥 화가 나셔서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하나님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분노는 미움과 시기에서 비롯된, 살인죄에서 비롯되는 분노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의로운 분노도 있어요. 의분. 옛날에 그 비느하스가 그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간음하는 걸 보고 창을 들고 가서 그냥 다 찔러버리고 죽였다.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악 세상을 보고 화를 내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잘못 전하는데도 화가 나지 않으면 그것이 더 문제고요. 의분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분이라고 해도 하루를 넘지 말라고 하세요. 그것이 교만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다 풀라고 하셨습니다.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분이라고 해도 죄를 지을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항상 회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23절 2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 자매들과 용서하고 화목하라.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하고 연결을 하세요. 형제 자매와 화목함 없이 하나님과 화목된 교제를 나눌 수는 없다는 거죠.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때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시면서 우리 죄인들과 화목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죠. 그래서 우리도 화목된 자로서 나와 우리 형제가 비록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목하는 마음으로 화목된 한 자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요. 하나님과 화목된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원수 같은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시면서 화목하자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화목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화목된 자로 화목하여 살아가는 것,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반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이 억지로나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받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게 못해요. 천국에 아직 갈 때까지. 그러나 그 성화의 과정으로 이것이 마땅한 계명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가는 거죠. 예배는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바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먼저 화목하시며 천국 교제를 나눠주시는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여전히 품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화목하지 않으려는 반목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이루어주신 용서와 사랑의 현실을 부인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적극적인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 적극적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 삶에서 증거하는 것.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 뜻이라고 하시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우리의 천국 현실이라고 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여기에 이제 잘 나타나 있어요. 이걸 보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삶의 원리라는 거죠. 이로써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고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만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요. 물론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어차피 할 수 없는 죄인이니까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니까 그리고 무기력해지는 것은 절대로 성도의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되고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또다시 열심히 사랑하는 한 걸음을 가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에 매여.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다고 율법이 폐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 여기서도 결국은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은 용서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즉시 듣게 하라는 거예요. 잘라내라는 거죠. 미움과 살인죄가 나오는 것에서 자라가지 못하도록. 구원받은 은혜의 현실을 간절한 마음으로 증거하라는 거고요. 이 말씀들을 보면 새 언약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자원하여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나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적극적으로 계명을 지키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자유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유함. 자유는 뭐예요? 뭐에서 자유한 거예요? 이제 모든 율법의 정죄, 심판, 사망에서 다 자유한 아들이잖아요. 벌받을까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안 하면 상 안 주실까봐? 이걸 하면 상 받고 이걸 못하면 벌받을까봐? 거기서 완전히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며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계명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살인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친히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 자리에서 완전히 순종하여 주셨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완전히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으로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화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삶대로 살아가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닮고 싶은 열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열망이 우리로 더욱 간절하게 하고 더 회개하게 하고 더 소망하게 합니다. 이 열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 닮은 삶, 천국에 속한 삶을 더욱 증거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지금도 한없이 그 사랑으로 우리와 교제 나눠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 사랑, 더 알고 깨닫고 누리게 해주시기를 먼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것에서, 그 사랑으로 주님과 나누는 마음의 교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것에서 부드러워지고 품었던 죄악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더욱 열망을 가지고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십자가 사랑의 원리가 율법을 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율법을 더욱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금요성경 공부 잘 마쳤고요. 우리 주일에 또 여러분 시간 또 바뀌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 시간 일찍 일어나셔서 또 주일 예배 때 다 시간 맞춰서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